창세기 4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죠.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음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십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미리 양해를 조금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조금 많아요. 왜냐면 제가 다음 주에 코스타 조장 수련 인도를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진도를 좀 많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조금 길어요. 한 시간이 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쉽게 지루하지 않게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린 지난주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때려 죽이게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인 인간이 자신도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라는 욕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을 떠나게 되면 인간들은 그 즉시 자기 스스로 자신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보다 힘이 세거나 자기보다 무언가 강한 것을 소유한 자기 이외의 다른 모든 존재들을 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해요. 그게 모든 죄인들의 속성입니다. 그런 자들이 관계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질투와 분노예요. 그렇게 질투와 분노로 가득 찬 인간들은 끊임없이 유형, 무형의 살인을 저지르며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내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살인으로 규정한다 그랬죠? 지난주에 그걸 찾아봤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살인자들의 그들에게는 이미 형이 내려져 있습니다. 뭡니까? 사형. 모든 인간들은 죽음의 지옥으로 떨어져야 마땅한 거예요. 그게 죽음입니다. 하늘의 죽음, 영혼 속에서의 죽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가인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 자신을 예배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질투와 분노와 미움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살인자들의 삶을 부끄럽게 만드는 예배의 삶을 살게 되기에 이 땅의 가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벨들을 때려 죽이려 혈안이 되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자기들이 악한 것이 자꾸 드러나니까. 질투가 나서 그렇습니다. 질투가 나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의 아벨들에게 그 가인들을 자기들을 때려 죽이려고 하는 그 가인들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아니라 최초의 아벨이 그러했듯이 아무것도 아닌 자의 모습, nothingness의 모습으로 맞아 죽으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쫓으라는 것은 너 죽어라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맞서 싸워라가 아니라 너 죽어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맞아 죽어야 하는 상황들을 반드시 만들어서 허락을 하세요. 이기로 똘똘 뭉친 옛사람이 죽는 것이 바로 내가 가인들에게 맞아 죽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맞아 죽는 그 삶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왜? 옛사람이 안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을 반드시 살아야 돼요. 그리고는 우리가 정말 맞아 죽는지 아니면 똑같은 힘으로 맞받아치고 있는지 인내하는지 분노를 폭발시켜버리는지를 확인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가인들에게 맞아 죽는 고난의 순간들을 통과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표지를 성경은 고난이라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표지는 잘 먹고 잘 사는 거, 소원성취가 아니라 고난이에요. 이 사람이 성도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이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봐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기독교는 예수를 믿게 되면 그 고난이 다 없어진다라고 거꾸로 가르치고 있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시험들을 통과해서 이긴 자들만이 정금같이 순수하게 순결하게 나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난의 불 속에서 나의 불순물들을 확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삶은 참 힘이 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쉬워질 것 같은데 점점 더 어려워져요. 예수를 믿는 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있는 숨을 쉬는 모든 분들을 위대하다라고 감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숨쉬고 있는 스스로 목매달아 죽지 않고 이렇게 여전히 살아서 숨쉬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위대합니다. 예수를 믿는 건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나 그 고난의 삶은 누구나 다 통과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 감당할 만한이라는 게 원래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누구나 겪는 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누구나 겪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전부 다 그 길을 가야 돼요. 전부 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나 겪는 시험을 누구나에게 다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힘이 들어요.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잘 이겨내면서 그나마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분들을 참 존경해요. 언제부터인가 그분들이 존경스러워졌어요. 마치 제가 목사가 돼서 오랜 시간 목회를 잘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보면 굉장히 위대해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이는 그런 같은 이치일 거예요. 동병상련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그 10년, 20년을 목사로 그렇게 살아가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근데도 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어떻게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오늘날도 목을 안 매달고 이렇게 나와서 앉아있는지 저는 위대하고 신기하기만 해요. 그만큼 힘듭니다. 제가 어제하고 그제 남포교회에서 샌디에고에서 오신 제임스 리 목사님, 저하고 아주 영적 동지예요. 좋은 친구인데 그 목사님하고 컨퍼런스를 했어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갖고 강의를 하고 그분은 고린도후서 얼마 전에 마쳤기 때문에 고린도후서로 강의를 하고 컨퍼런스를 했는데 제임스 리 목사님하고 한 목사님하고 셋이 앉아서 집회 전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있는데 제임스 리 목사님이 명언을 하셨어요. 목사님,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분은 개척한 지가 15년 됐거든요, 벌써. 저랑 동갑인데.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고통을 밥처럼 씹으며, 눈물을 물처럼 마시는 삶인 것 같아요. 그러시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고통을 밥처럼 씹으며, 눈물을 물처럼 마시는 삶인 거예요. 그러면 적으세요.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아벨들이 세상의 가인들에게 맞아 죽는 삶은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해요. 내가 힘이 없지도 않아요. 언제든지 일어나서 이거 당장 때려 죽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 죽겠어요. 나한테 힘이 있어. 언제든지 이거 밟아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까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 하니까 그걸 참느라고 속이 시커멓게 타는 거예요. 가인들에게 아벨들이 맞아 죽는 삶은 그렇게 힘이 듭니다. 우리가 그냥 몸매달아 죽는 건 잠깐이면 끝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오감을 소유하고 내 육신이 찢겨나가는 고통, 그것을 겪는 것은 차라리 죽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죽음보다 더 힘든 게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인에게 맞아 죽는 삶은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삶인데 그 옛사람이 나의 밖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살과 피와 뼈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 오감과 이성을 갖고 그것을 드러내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그 고통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성도의 삶을 가히 위대하다, 존경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레곤에 가보면 연어떼들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모습을 창문을 통해 이렇게 보게 만들어놨는데 그거 한번 가서 보세요. 저는 그거 보고 그 이후로 연어를 안 먹어요. 스시집에 가서도 연어 나오면 안 먹어요. 그 우리 아들들이 다 먹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연어만 먹어요. 또 연어떼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요, 30분 동안 쭉 올라가도 이만큼 올라가요. 근데 물살이 너무 거세니까 뻥 떨어져요. 1m 떨어져요. 또 올라가요. 쭉 올라가면 또 뻥 떨어지고. 너무 눈물겹지 않아요? 성도의 삶이 그래요. 모든 인간들이 다른 이들을 밟아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쪽으로 손에 손을 잡고 다 흘러가고 있는데 그걸 거슬러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요. 그게 맞아 죽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을 죽이는 가인의 삶을 습관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맞는 것은 못 견디게 돼 있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가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왕왕 있어요. 힘드니까 아예 시도도 안 해봐요. 그러한 이유로 자신도 어느새 가인이 되어서 상대방을 때려 죽이고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성도는 그 안에 성령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또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래저래 고통스러워요. 이래저래. 그러나 성도의 신앙이 성숙되어짐에 따라 점차로 옛사람이 죽어지고 그 속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가 자라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온전한 작품으로 출산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출산에는 반드시 열 달 동안의 수고와 산고의 고통이 따르듯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산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수고와 고통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잉태된 생명의 씨앗이 어미의 살을 먹고 나중에 출산을 하듯 내 안에 심겨진 그 생명의 씨앗이 나의 옛사람을 먹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같은 크기의 힘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줄일 때 먹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죠. 로마서에서 원수가 줄일 때 먹여라. 아, 그게 돼요? 근데 성경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에이, 그거는 김 집사나 이 집사가 하는 거지. 나는 못해. 이거 아니에요. 원수가 줄일 때 먹이라는 건 시컷 먹고 뱉어져서 뒤져라. 이렇게 주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으로 주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게 되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글로 끌고 가세요. 어떻게 끌고 가시냐면 고난을 통과하게 해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네 주장 부리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 항복 받아낸다고요. 고난을, 고통을 통과시켜서. 그래서 기필코 원수가 줄일 때 먹이는 자로 만들어내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감정이기 이전에 의지의 발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좋아해라라고 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해라라고 한 거란 말입니다. 원수를 좋아해라라고 했으면 우리는 못해요. 감정이 내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되니까. 그러나 원수를 사랑해라라는 것은 네 감정과 상관없이 사랑의 행위, 사랑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줄일 때 가끔 확 주워받고 싶지만 커피 한잔 타다 주려는 거예요. 거기다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원수들에게 지는 모습으로, 맞아 죽는 모습으로 보여요. 자기를 밟는 원수에게 같이 밟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을 갖다 준다라는 것은, 마실 것을 갖다 준다라는 것은, 아, 저 사람 참 지지도 못났다, 저거 쪼단해, 저거 힘이 없어서 저래, 연약해서 저렇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 지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게 이기는 삶이라 그래요. 그게 맞아 죽는 모습이에요. 그 삶이 바로 가인의 머리를 밟는 삶입니다. 예수가 그렇게 사신 것처럼.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원수들이 너희를 핍박할 때 그들을 축복하래요. 이게 되냐고요. 그러나 하라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래요. 그렇게 해서 악인들의 머리에 뭘 쌓아놓으라고요? 숯불을 쌓아놓으래요. 왜? 나중에 곧 쌓아진 숯불을 보고 하나님이 고자를 심판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해야 될 그에게 지가 가가지고 계속 원수를 갚아버리면 일사부재리의 원칙, 한 가지 사건으로 두 번 소송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착불하는 거예요. 축복해주래요. 복을 빌어주라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를 그 자리까지 오도록 요구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렇게 아벨들이 가인들에게 맞아 죽는 모습이 세상 속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여기 보시면 의인 아벨과 의인 사가랴가 나와요. 아벨과 사가랴는 죽임을 당한 의인의 처음과 끝의 모델로 등장하는 거예요. 의인들,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역사를 살아가야 할 모든 의인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인들이 모두 어디서 죽임을 당했느냐 하면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임을 당해요. 일부러 이 단어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과 제단 사이. 그 말은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는 아벨들은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제단을 지키기 위한 열심에 의해 죽게 된다는 뜻과 함께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가짜 아벨들에 의해서도 자행이 된다는 뜻이에요. 성전 안에서 죽는단 말입니다. 아벨들이. 그래서 아벨과 사가랴의 피가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피 튀기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참 백성 아벨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가해자가 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맞받아 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맞아 죽는 거예요.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그렇게 가인들에게 맞아 죽는 이 땅의 아벨들은 그들의 선한 삶으로 가인들의 심판의 근거를 하나님께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예배를 상징하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세월이 흐른 뒤에 in the end of the day 종말에로 시작한다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어떻게 그러한 심판의 객체에서 이제 심판의 주체로 신분이 바뀌게 된 것인가? 오늘도 역시 본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보세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리기를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은 고의적 살인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개역성경에 고하니라라는 아마르라는 단어의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70인역이나 공동번역을 비롯한 다른 여러 번역본에서는 들로 가자라는 목적어가 삽입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가인은 동생을 질투하여 동생에게 들로 가자라고 고의적으로 그를 죽이려고 들로 데리고 나가서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가인의 고의적 살인을 표명해 놓은 것은 성경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을 가인의 라인과 아벨과 셋의 라인으로 분류를 해서 어떻게 해서 성도들은 아벨과 셋의 라인, 즉 여인의 후손의 라인에 서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심어놓은 장치인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논리적인지는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여러분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하니라라는 단어가 그러한 복음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6절 보시면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케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에는 살인자들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도피성은 레위인들이 거하는 성이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레위인들에게 48개의 성읍을 주었는데 그 중에 6개의 성읍이 도피성이었어요. 그 6개의 성읍은 이스라엘 어느 성읍에서든 하루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성읍이어야 돼요. 여러분이 나중에 민수기 35장을 잘 읽어보시면 그 도피성이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있어요. 제가 적어왔지만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도피성이라는 것은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자가 아닌 우발적인 살인자들이 도망해서 피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일단 우발적 살인자들이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면 그 살인자는 복수하려고 하는 보수하는 자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가 되었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살인자를 죽이면 안 돼요. 그러나 그들이 도피성 밖으로 나오면 그들은 죽임을 당해요. 이스라엘의 율법은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피하여 숨은 도피성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들의 죄는 완전히 사해져서 밖으로 나와도 무죄한 자로 여겨지게 돼요. 그 사람은 죽이면 안 돼요. 이 사람을 죽이면 그 죽인 사람이 또 죽게 돼요. 왜 이런 애들 장난 같은 이야기들이 율법에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발적 살인자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을까요? 그것도 왜 율법에다가 명기를 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도피성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고의적 살인과 우발적 살인은 죄질 면에 있어서 형격하게 다른 건데 똑같이 취급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살려줘야지. 뭐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 앞에서 고의적 살인과 우발적 살인의 죄질이 정말 다른가요? 하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라 그랬어요. 옛날에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에서 박종철을 죽인 그 경관이 그랬죠. 탁 하고 치니까 억 하고 죽더라고. 우발적이에요. 그건 죄 아닌가요? 그건 살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고의적 살인과 우발적 살인을 이렇게 나눠놓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는 그 경중에 상관없이 다 사형이에요. 사형.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아담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다 살인자들이에요. 맞죠?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모든 인간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행복과 안녕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모두 다 미움, 시기, 질투로 자기 이외의 다른 이들을 죽이는 살인자들이에요. 그들은 전부 죽어야 돼요. 전부 사형이에요. 우리는 전부 사형이에요. 고살자들은 전부 사형시켜라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살인자들 중에서 살인자인데 그들 중에 얼마를 우발적 살인자로 간주해 주시기로 한 거예요. 똑같이 살인이라는 죄를 저지른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어떤 무리들에게는 그들의 죄명을 우발적 살인으로 명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살인자들이에요. 우리도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고 밥통이라고 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도 전부 살인자들인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발적 살인자로 명명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발적 살인자들을 도피성으로 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도피성은 말씀드린 대로 레위인들의 성이에요. 그것은 레위인들이 사는 성입니다. 레위인은 여러분께 설명해드린 대로 하나님께 바쳐진 이스라엘 대신에 하나님께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상징하기도 한다 그랬죠. 잘 구분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발적 살인자들이 레위인들이 거하는 도피성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발적 살인자들을 교회를 레위인화 시켜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는 곳으로 보내버린다라는 것은 그리고 거기에서 못 죽이게 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인자의 모습으로 원죄를 지고 태어나게 되지만 그 택하신 살인자들은 우발적인 살인자들로 취급하여 레위인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으셔서 그 죄를 사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우발적 살인자들이 온전히 사면되기 위해서는 그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죽어야 돼요. 마치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 같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율법을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 같지 않아요? 민수기 35장 한 절만 볼까요? 28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그때에야 비로소 우발적 살인자들은 살인자라는 오명을 벗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즉 레위인들이 거하는 그 성의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야 이 우발적 살인자들이 이제 살인자의 오명을 벗게 되거든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의 이야기가 도피성이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도피성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 본문의 고환이라 아마르라는 단어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적 살인, 가인은 고의적 살인을 한 자다라고 이렇게 명백히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인은 용서받지 못할 고의적 살인자들의 대표자로 선 거고 아벨과 셋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똑같이 살인자로 태어나서 죽어야 되지만 무죄한 자, Nothingness, 아벨, Nothingness의 죽음으로 용서받은 자로 태어나게 되는, 다시 태어나게 되는 우발적 살인자들인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왜 성경이 가인을 고의적 살인자로 기록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다 고의적인 살인자들인 가인들이에요. 우리는 전부 고의적으로 죄를 지어요. 무의식 중에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다 의식 속에서 고의적으로 죄 짓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다른 이들을 밟는 일이에요. 그 죄라는 거는. 사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고의적 살인자들이죠, 우리가. 우리가 고의적으로 이 세치혀로 또 우리의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발적 살인자로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사면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기쁘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고의적 살인자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을 때려 죽이고 있는 그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자리에서 용서를 받았으니까. 아이 그래도 그 사람은 해도 너무해. 당신이 바로 해도 너무한 사람이었다니까요. 나는 무언가 다른 이들보다 조금 나은 자리에서 구원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저랬었구나를 보는 거예요. 같이 맞받아쳐서 죽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참으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으라는 건 오랜 기간 동안 참아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거거든요. 끝까지 이겨라 라고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건 끝까지 싸워야 할 뭐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끝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그런 나쁜 놈이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용서받지 못한 자, 가인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본문 9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은 가인에게 아벨의 행방에 대해서 물으세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으시는 것입니까? 아담에게도 똑같이 물어보셨죠? 다 아시면서 물어보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도 네 동생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들에게 죄를 자각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고의적 살인자들인 이 땅의 가인들이 얼마나 뻔뻔스러우며 자신들의 죄에 대해 둔감한지를 독자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알리고 계세요. 가인이 금방 거짓말하죠. 뻔뻔스럽게. 금방 자기 혈육 동생을 때려 죽여놓고 내가 알지 못한 아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거짓말을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태서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그런 걸 나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항의를 한다고요. 아담이 하나님에게 당신이 내게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그런 거예요 라고 항의를 한 것처럼 하나님에게 적대감을 가져요. 죄인들은요. 그게 고의적 살인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가인에게 가차없이 그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를 심판하십니다. 창세기 4장 10절 보세요.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 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바까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구하되 내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든지 죽임을 면케하십니다. 10절에 피소리에 쓰인 그 피, 남이라는 단어는 복수예요. 피들이에요. 피들. 그럼 액체를 복수로 쓸 수 있나요? 피들? 왜 아벨의 피를 복수로 썼냐면은 땅 속에서 호소하는 아벨의 피는 이제 아벨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나 고의적인 살인자들인 가인들에게 맞아 죽게 될 수많은 아벨들의 피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피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피들이 무엇을 호소하겠어요? 아벨들의 피들은 가인들의 죄를 하나님께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맞아 죽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참는 거예요. 하나님 요렇게 나쁜 놈들이에요. 악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을 떠난 그 악이라는 건 요렇게 나쁜 거네요 라는 것을 하나님께 증거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들에게 맞아 죽은 우리 성도들은 선으로 악을 악답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벨의 피들이 땅에서 호소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오늘의 이 이야기가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에서? 제단 아래에서. 아까 아벨과 사가랴는 어디서 죽임을 당했어요? 제단에서. 정확하죠.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맞아 죽은 아벨들이 하늘의 참성전 안에 그 제단 아래에서 뭐라고 하냐면 10절 큰 소리로 불러가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맞아 죽은 수많은 아벨들이 하늘의 참 제단 앞에서 가인들을 고소하고 있어요. 그들의 삶이 가인들을 고소하는 거예요. 삶이, 삶 자체가. 여러분의 지금 이 삶, 맞아 죽는 이 삶 자체가 여러분을 때려 죽이고 있는 가인들의 삶을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죠? 조금만 참아.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그들은 그때 끝이다. 조금만 참아라. 그러죠? 그때까지 참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피는 하나님께 계속 신원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을 이 땅에서 맞아 죽게 놔두시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가 이제는 땅에서 저주를 받고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저주를 내리시자 가인이 즉각 하나님께 항의하죠. 하나님, 하나님의 벌이 너무 중합니다 그래요. 그 말은 겨우 사람 하나 때려 죽였는데 왜 나에게 그렇게 큰 벌을 내리십니까? 라고 대드는 거예요. 내 벌이 너무 중합니다는 회개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고의적 살인자들은 자기들의 세치 혀로 혹은 행동으로 수많은 아벨들을 죽여요. 그러나 그 살인자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를 범한 것인지를 알지 못해요. 자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피를 철철 흘리며 죽음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몰라요. 실제로 자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죽음까지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몰라요. 오히려 죽은 아벨들을 욕합니다. 저런 약해 빠진 인간, 저런 것들은 죽어도 싸. 그게 가인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도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예요. 벌이 너무 큽니다. 우리 주변에도 어떤 사람 하나 때문에 그 사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죽어가는 모습을 왕왕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늘 외톨이에요. 보셔서 아시죠? 늘 외톨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몰라요. 자기가 잘나서 외톨이가 됐는 줄 알아요. 참 어처구니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자들의 조상이 이 가인인 거예요. 바로 자기 형제를 죽여놓고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따지는 고의적 살인자들, 불쌍한 자들이죠. 불쌍한 자들입니다. 가인은 뻔뻔스럽게도 자기에게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께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니까 어떤 방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세요. 이 표에 대해서 구구한 해석들이 많습니다만 제가 전에 요한계시록 강의 때도 간단하게 언급을 했던 것처럼 이 표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고의적 살인자들, 즉 가인들에게 찍히는 사망의 표예요. 여러분이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죽은 자, 시체, 사망에 속한 자라고 일컫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간들은 아담 안에서 죽었어요. 그렇게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는 죽은 자들이라는 저주의 표가 찍힙니다. 성도들에게는 물론 다른 표가 찍히지만 그들에게는 그 저주의 표가 찍혀요. 계시록 13장 16절 보세요. 저가 모든 자, 보세요. 모든 자, everyone,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군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바로 이 표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인간들이 받아야 할 저주의 표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받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분명히 모든 자가 받는다 그러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도 받긴 받았는데 우리 주님 안에서 받았어요. 주님이 받아버렸어요, 그 표를. 그래서 주님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를 살리셨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져야 할 이 표를 우리 주님이 나를 품에 안고 자기가 받아버리셨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어떤 표를 받았어요?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런 놀라운 복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들은 어린 양의 이름이 적힌 표를 받아요. 저주의 표를 받아야 되는데, 가인의 표를 받아야 되는데 어린 양의 이름이 적힌 표를 받아요. 다른 말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작은 예수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주의 표를 받고 동일하게 사망으로 떨어져야 할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표로 주시고 그들을 당신의 아들들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저주의 표를 면하게 된 것입니다. 가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한편이에요. 같은 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세상 속에서 보호하시는 방법으로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는 것은 가인과 세상을, 멸망받을 세상을 한편으로 만들어주셨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그를 죽일 필요가 없게 한편으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죽는 자들은 다른 표를 받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표를 받은 우리인 거예요, 우리. 그러면 가인들끼리는 그렇다 치고 가인들 시대에도 무수한 아벨들이 태어났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면 그들로부터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해 주셨어야죠. 그런 방책은 없어요. 그죠? 요 표만 딱 주셨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벨들은 가인들을 절대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든다니까요. 아벨들은 이 땅에 가인들에게 맞아 죽는 역할을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들은 신경 안 쓰는 것입니다. 얘네들은 가인들을 절대 죽일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들에 대한 방책은 안 주신 거예요. 그냥 세상과 가인을 한 편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표를 주어서. 로마서 12장 19절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시면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기라. 악에게 지는 것은 바로 자기가 복수하는 것입니다. 그게 악에게 지는 거예요. 이기는 것은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매기는 거예요. 원수에게. 그러니 신앙생활이 쉬워요. 누가 예수 믿는 게 쉽답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 앉으시면 무조건 천국 갑니까? 천난의 말씀. 왜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전쟁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투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힘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인들에게 표를 주어 모두 한편으로 만들어주심으로 이 땅에서 가인들이 아벨들을 때려 죽이는 자신들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 생존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가인들은 죽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가라지들을 싹 뽑아가지 않으실까? 아니요, 가인을 살려두신다니까요. 가인들은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인들의 삶이 얼마나 악독하고 그 결말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데몬스트레이션 해야 하는 역할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오히려 기세등등하게 떵떵거리면서 아벨들을 때려 죽이는 역할을 충실히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들을 살려놓으십니다. 본문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7배다 그러죠. 7은 완전수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절대 죽이면 안 돼! 라는 거예요. 절대 죽이면 안 돼! 반드시 이 세상에 가인들이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도 가인들이 죽지 않고 득실거리는 거예요.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 전해져도 가인들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당 뿐만이 아니라 집에도 한 마리씩 있잖아요. 죽이면 안 돼요.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가인의 표를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요. 제가 어저께 시편 73편을 표준세번역하고 쉬운 성경이라는 책에 또 새로 나왔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읽어봤더니 어쩌면 이렇게 이 세상을 정확히 표현하는지. 악인들은, 지옥의 갈놈들은 이 땅에서 원치 않는 재산이 막 불어나. 때깔도 구하여 죽을 때도 힘을 안 준대요. 그들은. 근데 하나님 예수 믿는 나는 왜 이래요? 10편 73편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또 가인의 표를 받은 자들만이 이 땅에서 매매를 한다라고 나오죠.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매매를 못한다고요. 그 말은 이 땅의 가인들은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인 힘의 원리에 의해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챙기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는데 이 땅의 아벨들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인 십자가의 삶의 원리로 이 땅을 살기 때문에 늘 가인들에게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고역입니다. 그러나 그게 이기는 삶이다. 승리의 삶이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가인의 표를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세상의 삶의 원리인 힘의 원리를 바탕으로 매매를 하며 승승장구해요. 언제든지 속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하늘의 원리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늘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남을 밟아서 자기의 유익을 채워야 하는 이 세상에서 자기를 비워 남의 유익을 챙겨야 하는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승승장구하며 살 수가 있어요. 조폭들의 전쟁 한번 보세요. 지들이 먹고 살겠다고 그나마 불법적인 일들을 하면서 말이죠. 상대방 나와바리에 들어가서 죽이는 걸 서슴치 않아요. 그게 세상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가 먹고 살겠다고 언제든지 상대방을 죽여버리는 거. 그게 힘의 원리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맞아 죽는 역할을 하는 게 아벨들, 교회, 성도들이니 어찌 속이 안 타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인이 저주의 표를 받고도 승승장구하면서 성까지 쌓고 그의 후손들과 문명을 만들며 살도록 놔두세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거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금방 죽을 가인에게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나타난 가인의 모습을 보세요. 가인은 부모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태어난 장자예요. 아벨은 nothingness. 이거 허무네 이거. 거기다 가인은 모친의 자랑이었어요. 신체적으로도 아벨보다 건장한 자예요. 그러니까 때려 죽였죠. 그는 시대가 요구하는 재주와 능력을 소유한 자예요. 그는 최초로 성을 쌓고 성주, 위대한 성주의 자리에 올라앉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각종 문화와 문명의 선구자가 되죠. 가인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런다니까요. 아벨들은 어때요? 낫을 하나 가르려고 해도 가인들의 도시에 가서 이것 좀 갈아주세요. 이렇게 산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런 게 가치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상식적인 세상적 관점으로 가치를 판단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사람들은 딱 한 무리밖에 없어요. 예수로 인해 거듭난 자들. 그들만 가치 있는 자들입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가인이 에녹성이라는 최초의 성을 쌓는 장면이 나오죠. 잘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똑같이 성으로 도망가는데 그건 무슨 성이에요? 도피성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성. 그 속으로 도망가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게 성도들이고 이 세상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 성을 쌓아서 자기에게 바치는 거예요. 에녹이라는 이름이 바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기에게 바쳤다라는 뜻이에요. 자기를 위해 성을 쌓고 힘을 쌓는 자들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도피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은 도피성에 들어가서 숨어있는 사람들은 약한 자로 보이는 거고 자기가 떵떵거리면서 성을 쌓고 아벨들을 때려 죽이고 있는 자들은 강한 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뒤집어 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세상의 힘의 원리 쫓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가인들은 절대 남을 배려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그래서 잘 살아요. 본문 구조를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질문과 대답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형제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자 가인이 하는 대답이 걸작이에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지극히 이기적인 자가 되어버린 가인의 실체를 폭로하는 대답이기도 하지만 그 대답 속에는 하나님마저도 무시하는 가인의 오만함이 담겨 있어요. 그의 대답 속에는 왜 당신이 해야 될 일을 나한테 물어봐요? 라는 오만과 누가 나에게 도대체 내 동생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까? 라는 기고만장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가인들에게서도 이와 똑같은 오만과 기고만장함과 이기심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들은 절대자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말과 행동으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매일매일 때려 죽이면서도 죄책감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가 맞아 죽고 있다라고 착각해요. 오히려 내가 왜 그들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뻔뻔스러운 반응을 보여요. 왜? 그들은 이 세상에 이 우주의 중심이 자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었어요.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지켜주도록 창조가 되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게 의로운 관계라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를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 대놓고 내가 왜 내 아우를 지켜야 됩니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맞아 인마, 네가 아벨을 지키는 자야. 성경은 우리에게 그거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왜 아벨을 지키는 자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그게 의로운 자들의 삶이라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삶을 한번 반추해보세요. 마가복음 15장 31절 보시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이렇게 자신을 구원하는 삶이 아닌 남을 구원하는 삶인 거예요. 이렇게 대적들의 입을 통해서도 예수의 삶을 보여주세요. 성경은요. 남을 구원하는 삶을 살다가 가신 분이에요. 원수를 구원하는 삶을 살다가 가신 분이에요. 나를 구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게 예수의 삶이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이 그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와 있다면서요. 우리는 그 나라로 옮겨졌다면서요. 과거 완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 삶을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것입니다. 가인에게 맞아주는 삶.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게 맞아주는 삶이 내 옛사람 육신을 죽이는 삶이기 때문에 계속 맞아 죽어요. 열심히 죽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형제는 누구예요? 누가 우리의 형제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우리 살펴봤죠. 누가 우리의 형제인지 그거 분별하려고 하지 말고 그 시간에 네가 모든 이들의 형제가 되어주라. 이게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누가 네 형제인지 그거 따져가지고 좋은 사람한테 잘해주고 못된 사람한테 못해주고 그러지 말고 네가 형제가 되어주라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 보시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고 그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러한 선물을 거저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증명이 되는가 하면 형제를 사랑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보가 되어서 형제를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두들겨 패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냥 살아보는 거야. 그렇게 전혀 그거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주님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개뿔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걸요.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마태복음 25장 35절 보세요.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주님께서 양들에게 천국에 갈 양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 양들이 그래요.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내가 언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이고 싶지만 끝까지 중요한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성깔은 원래부터 그건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더 크게 맞을 거예요. 더 크게 두들겨 맞을 거예요. 장담합니다. 제가 절대 졸업학점 못 채우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형제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형제가 되어서 그들을 지켜줄 수 있나요? 밥을 먹여주고 마실 것을 주고 섬겨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그런 일을 말하나요? 그런 일도 맞아요. 그러나 그건 부차적인 일입니다. 1차적인 지킴의 내용은 그 형제들이 살인자의 자리에서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심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나를 때려 죽이고 있는 원수들을 그들을 그 살인자들을 고의적 살인자들을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내가 복음을 삶으로 살아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맞아 죽는 거라니까요. 그게 형제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손발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가세요.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역사 속에서는 대신할 손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들을 도피성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명령이 얼마나 강조가 되고 있는지 보세요. 에스겔서 3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하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구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파수꾼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재한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안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네 손에서 찾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삶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이제 곧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내려올 것입니다. 회개하세요. 그래도 계속 나를 때리고 있어. 내가 내 삶으로 복음을 예수의 삶을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건 맞아 죽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의 역할인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냐고요? Able not to sin. 여러분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것들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뭔 뜻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누가 헌금 많이 하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봉사하라고 그랬어요?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부차적으로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손발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열매로 나오는 거지 그게 2차적인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인들에게 계속 맞아 죽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해야 할 신앙 생활인 거예요. 그게 바로 형제를 지키는 유일한 삶인 거예요. 형제를 지키는 삶이에요. 그게 가인들은 하나님 내가 왜 아벨을 지켜야 돼요?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대답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내가 잘 지키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내가 잘 지키고 있어요. 오늘도 맞아 죽었어요. 나는 잘 지키고 있어요. 라는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발적 살인자들이죠. 고의적 살인자들이 아닌 우발적 살인자들이라면 지금 여러분에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네 형제 중국 동포들이 지금 어딨냐. 그때 하나님에게 뭐라고 하실 거예요? 내가 무슨 중국 조선족들 지키는 자입니까? 그럴 것입니까? 네 형제 홈리스들 어딨냐. 내가 무슨 홈리스들 반매기는 자입니까? 네 형제 아메리카 인디안들 어딨니? 매일매일 자살률이 높아지고 그렇게 창사 없는 감옥에 갇혀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네 형제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어디 있냐? 거기다 대놓고 아메리카 인디언들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대답하실 겁니까? 네 형제, 네 직장 동료 어디 있니? 내가 무슨 그 사람들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래, 너한테 지키라고 너에게 보여준 거야. 그들에게 형제가 되어주라고 내가 너에게 관계를 맺게 한 거야. 근데 내가 그들을 지키는 자냐니? 네가 가인이냐? 넌 아벨이잖아. 근데 왜 가인하고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야. 여러분들 가인이에요? 왜 근데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때려 죽이고 계십니까? 받아 죽어야 된다니까. 그게 성도의 삶이라니까. 저는 요즘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을 공부한다고 하면서 너무 무책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 많은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 뒤로 숨어서 전도도, 선교도, 구제도, 봉사도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필라델피아에서 심플웨이라는 공동체 사역을 하고 있는 쉐인 클레어분이라는 청년이 쓴 책을 읽었는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많이 감명을 받았어요. 예수님이라면 오늘을 어떻게 사셨을까를 고민하면서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 그래서 그는 홈리스들하고 같이 똑같이 살아요. 가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대주며 그들을 지키고 있어요. 그들을 하나님께로 자기의 삶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뭐하고 있냐고요 지금.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그게 개혁주의 교리입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거 내가 뭐 이렇게 열을 내면서 죽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게 개혁주의 교리인가요? 여러분이 이제 그만큼 배우셨으면 지금부터 손발을 좀 움직여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이웃들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내십시다. 여러분의 형제들을 좀 지켜주세요. 제발 그만 좀 죽이세요. 이제 지켜주세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형제들을 살해하는 자로 사십니까? 그들을 지켜주며 살려내는 삶을 사십니까? 그 대답을 스스로에게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